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좋은 것과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올빼미가 있습니다. 올빼미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부정하다고 하는 걸까요? 올빼미는 어두운 곳에서요, 또 혼자서 그 슬픈 표정으로 사는 짐승처럼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올빼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외로 오늘날 올빼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길게 나가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빼미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 중에 형제와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기보다는 혼자서 슬픈 생각하면서 외롭게 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 이것이 올빼미 인생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들과 어울려서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이 올빼미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럼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셔요. 100년 전은 잘 모른다 치면 한 50년 전만 되돌아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50년, 100년 전 잘 모른다 치고 저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났다면요, 어디 이런 고민이라도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벽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닥치러 가는 차, 그 다음에 소운반하는 차, 그런 관점 따라가다 보면요, 소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렇게 짐승으로 나지 않고 사람으로 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잘 전해진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별로 애쓰고 노력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게 됐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는 잊어버리고 이런 올빼미처럼 사는 성도들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들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다가 그것도 짧은 인생을 마친 요한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다가 그것도 정말 짧은 인생을 산 그 요한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요한과 비교해 보면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누가는 본업이 의사였다고 하는데 참 역사가답게 꼼꼼하게 우리에게 글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던 그 시절, 예수님 직전에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 요한이 등장하던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등장하는 당대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 다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분이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 디베료 황제가 등장합니다. 역사책에는 티베리우스라고 나오는 사람이죠. 황제 노릇을 23년간이나 했습니다. 로마의 2대 황제로서 23년간이나 황제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1대 황제가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자기가 초대 황제가 된 이후에 이 황제의 자리를 자기 핏줄에게 넘겨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황제의 뒤를 이을 만한 자기 핏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어버립니다. 황제 자리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결국 황제 자리가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전임 황제의 피라고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황제와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피는 전혀 섞이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뒤를 이어려고 여러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할 수 없어 마지막에 이 초대 황제에 있던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를 황제로 세워서 결국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행운도 이런 행운은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요. 본디오 빌라도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대의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횡재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제일 괜찮은 아들이 나라를 셋으로 쪼갤 때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물려줬습니다. 그 아들이 아켈라오였는데 무능해서 쫓겨나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로마 황제의 직할령으로 바뀌면서 총독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5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10년간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시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 총독들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군기, 소위 말하면 독수리가 그려지고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싫어하니까요. 근데 빌라도는 그걸 몰래 갖고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걸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항의를 했습니다. 목을 치려니까 목 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도요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은근히 자기 권력을요 즐겼던 사람처럼 보여요.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해놓은 그 금을 꺼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덤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훗날 예수님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남긴 했지만 적어도 그 당대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왕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총독 다음에 나오는 세 사람이요 분봉왕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나오고 동생 빌립도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고요. 루사니아도 분봉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분봉왕이란 로마 황제가 아니면 원로원에서요 일정한 지역을 떼내주어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돼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왕인 셈이었죠. 지방에서 작은 군주 노릇을 했습니다. 비록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서만은 왕입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암투를 벌이는지 모릅니다. 싫으나 좋으나 왕입니다. 이 세 분봉왕 중에서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기록이 없는 사람이 이 루사니아는 누가가 써준 것 외에 도대체 누구며 어느 지역이었는지를 알 길이 전혀 없는 누가만이 전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봉왕 세 사람. 이 사람도 당대에서는요 나름대로 날리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2절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본래는 대제사장이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안나스가 그 지역을 전체를 관할하던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훗날 해임이 되어버립니다. 총독에 의해서 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과정을 좀 거쳐서 그 사위인 가야바가 다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 굴욕이죠만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니까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을 해도 뭐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이게 원래 종신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면직을 시키고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나스가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가야바가 명목상으로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당시에 가장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아니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감히 꿈도 꾸어볼 수 없는 위대한 잘나가던 인물들이니 뭐 별로 부러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은 그 밑에 따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요한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삶이요 위대한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3절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앞에 2절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빈들에 있었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인생이었습니다. 빈들이란 뭘 의미하죠? 오락적인 요소나 아니면요, 함께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즐길 일도 없고, 만나서 함께 놀 사람도 없으면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빈들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이 반드시 멀리 나가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집 안에서도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빈들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니 뭐가 방해가 됩니까? 텔레비전도 있고요. 오락거리도 얼마나 많고요. 보고 들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데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 잘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것에다가 보고 가지고 놀 것들이 또 너무 많아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게 설치긴 하는데 문제는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요. 빈들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위도 높은 자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었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로마의 황제나 총독이나 왕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앞에 나와 있던 왕과 이 위대한 사람들요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그냥 요한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인생이냐, 누가 잘하느냐 이런 것들은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게 최고죠. 공부 잘하는 것 말고 아이들에게 더 바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이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면서도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는 공부 잘하면 최고고 공부 안 하면 실망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잘 보시면 공부 안 하고 잘 놀던 아이들이요. 나중에 큰 인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어요. 또 나름대로 유명해져서 그 유명세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 옛날 학교 다닐 때 장기가요. 공부 잘하기보다는 정말 남 잘 웃기고 놀기 좋아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이 우스개를 늦게 듣고 하도 재미있어서 남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옛날 캐캐 묵은 이야기 왜 또 하느냐 이래서 핀찬을 도로 받았던 게 이런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에요. 우리 어릴 때 들어 아는 이야기, 개미요? 열심히 일했다가 한겨울 추울 때요, 따뜻한 방에서 잘 지냈잖아요. 배짱이요? 시원한 나무그늘에 앉아가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추운 겨울에 거지꼴로 돼서 개미에게 먹을 걸 얻으러 간 게, 그게 개미와 배짱인데, 이게 언제 이미 바뀌어서 다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개미는 여름철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겨울철에요,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근데 여름 내내 노래 부르겠다는 배짱이가요, 음반을 냈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방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솝의 이야기가 언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 거냐고 말할 때는 기준이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요한이 위대한 인물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하나도 없이요, 빈돌에 서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등장했던 다른 위대한 왕들이나 총독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더 아름답고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 내놓고 싶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닌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황제도 부러워하지 말고 왕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웃집에 좀 잘나가는 이웃, 그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없어도요,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그 참 부러운 것들요,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그건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약오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이 열심히 선포했던 이야기는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 이사야의 글에서 인용을 해서 요한을 소개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4절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5절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라 하는 얘기는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길을 닦으란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닦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왕이 행차하면 그 앞에서 열심히 고함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러가라 그러고 고함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을 길나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마 요즘 길라잡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쓰는 모양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물러끄락 하고는 소리를 지르고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닦으라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길을 새로 닦으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할 그 당시의 첫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 길을 닦으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오려면 직선거리로 오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오게 되면 중간에 사막도 많고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을 따라서 빙 둘러서 옵니다. 그런데 그 두르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요즘 말하면요. 고속도로를 닦으란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그 1차적인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외칠 때는요. 2차적인 의미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닦으라는 뜻으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일이 요한의 임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닦습니까? 8절에 보시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란 표현을 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온다. 너희는 지금 빨리 나와서 전부 회개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를 외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참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7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개에게도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란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자식이 있지 개나 독사에게 무슨 자식이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려다 보니까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는데 여러분 단어 바꿔보세요. 이게 자식들아가 아닙니다. 험한 욕입니다. 아니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험한 욕을 퍼부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욕을 들어 먹어도 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 백성들에게 강렬하게 회개를 외치는 표현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독사의 자식 다른 말로는 뭡니까? 사탄의 자손들이란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사탄의 자식들하고 고함을 질렀단 말입니다. 그만큼 시급하게, 다급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요, 누가 키우겠느냐? 도끼를 가지고 당장 찍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떻게 이런 욕을 얻어먹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 사람을 참 어리석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150명을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럴 때 사람이 그걸 우따라 갑니다. 그 재림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부인을 남겨놓고 가셨는데요. 그 부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랬어요. 어머니 하나님 그러고 믿고 따르대요. 이거 참 웃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속냐 싶어요. 누군가가 그분들이 성경에 봐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지 아니하냐.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여자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러고 섬기고 있네요. 그런 분들이 성경 구절 대놓고 설명을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요, 그런 구절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건 어디가 잘못됐고, 성경 어디 어디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금방 들린다는 거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에 봐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고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이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실제는요 사탄의 자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신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들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보라 그래보세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다른 글을 하나 쓰면서 제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산신령은 어디에 사나요? 얼핏 생각하면 산. 정답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정답은요. 물속에 살아요. 왜 물속에 살죠? 도끼 건져주려고요. 아니,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그 외에 할 얘기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놓아도 읽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니, 읽어놓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생각조차 안 한다는 얘기죠. 가끔은 읽어놓고도요, 딴소리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들어서 삽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손이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주워놔도 잘 읽지도 않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생각도 잘 안 하고 이러니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교인들에게 덤벼요. 만만하게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화근의 원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현실에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끔은 혹시 직장 동료들 중에요, 교회 열심히 있다는 사람이 때로는 예수 믿는 티를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들어보이죠. 하는 짓은 참 욕들어 먹일 일, 이기적인 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들을 많이 해서 하면서 또 교회 다니는 티는 또 부지런히 내네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보세요, 제발 교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말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요한이 그럽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돌들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다는 것 이해하고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제쳐놓고 부족한 우리를 불어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야고보서하고 좀 비슷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언급한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에 대한 얘기와 많이 흡사합니다. 11절에요.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 그게 회개란 뜻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비난이고 불평이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자기들끼리만 잘 놀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지내고 있더라 이런 소리를 참 잘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기는 하겠지만 교회가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가장 생색만 내고 구색만 갖추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 개인들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세리와 군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부당한 수입을 추구하지 말란 뜻입니다. 14절에는요. 중간점에 보세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봉급 받는 사람 중에 봉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들대로 봉급 더 받아야 되겠다고 야단입니다. 받는 요를, 그러니까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은 봉급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이런 의미일까요? 만약에 사장님이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장님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군인들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부당한 수입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때로는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봉급을 더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를 부정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땐 그러하지만 여기에 핵심 이야기는 과도하게, 그 다음에 무리하게,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말란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아니냐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이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예수님,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얼마나 공개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하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자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기꺼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말에 순종해서 기꺼이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처음에 나왔던 로마 황제, 로마 총독, 그 위대한 왕들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왕들과 황제들이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린 절대로 올빼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 위대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빈들에서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고 얼마 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외쳤던 그 하느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실 때에 세리 요한이 먼저 나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큰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참 부러운 사람도 많고 탐나는 것도 많지만은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